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6장.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곧 디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베푸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당신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그분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오직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이미 당신께서 하실 일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빵을 먹이려면 한 사람이 여덟 달을 일해서 번 돈으로 빵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 안드레도 있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다. 안드레가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해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개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고 호수의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시베리쯤 배를 저어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이 반가이 예수를 맞아 배에 오르시게 하였다. 그리고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호수 기슭에 이르렀다. 이튿날이 되었다. 호수 저편에서는 무리가 예수를 보려고 호수가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 전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배가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디베라에서 배 몇 척이 그들이 있던 곳으로 와서 그 전날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 가까이에 닻을 내렸다. 무리는 예수도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는 디베라에서 온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했다.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 사람의 아들이 그 양식을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렵니까?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어 그들이 먹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빵이냐?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가 하나님의 빵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이 빵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께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어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내 살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살을 주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 물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는 그 사람 안에 머문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참 어려운 가르침이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자기의 가르침을 두고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육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성령과 생명을 준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많은 제자가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들은 그 뒤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물으셨다. 설마 너희도 떠나려는 것은 아니겠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악마다. 그것은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었다.
창세기 제48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한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임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들까지 볼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겨레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 자손에게서 여러 겨레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해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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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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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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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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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이들을 낫게 해주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도 보았다. 아이들은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라 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화가 났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듣는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 산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날 밤을 묵으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다. 예수께서는 배가 매우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쪽으로 가셨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는 잎만 있을 뿐 열매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 죽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갑자기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저 나무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저 산에게 산하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나는 장소로 구별하신 성전의 청결 작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주님의 성전 정화 작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여기서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주님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시지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삼아 착취하며 악을 행하는 당시의 실제 권력자들 앞에서는 참으로 강한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처세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약하게,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하게,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지만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 청결의 역사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서 신앙을 과신하려는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영적인 성전인 기도인의 삶의 심전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경계를 주시기도 하지요.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예시해 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과 같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처럼 죄진 인생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예배나 처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기는커녕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높임을 받고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여 물질을 강요한다면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님보다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들을 믿고 순종하는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오히려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라고 증거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라든가 역대하 2장 6절, 역대하 6장 18절 같은데 솔로몬의 고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전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처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시에 그 성전의 실체이신 주인이 오셨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경이나 전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알아보고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경계를 오늘 우리도 경성함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도록 해서 과중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부터 힘겹게 메고 온 양을 제물로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뒤로는 그 불합격 판정을 내린 양을 싸게 사고 비싼 값에 다시 제물로 대파는 돈에만 눈독이 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기도가 제대로 보일 리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죽이는 것만이 자신들의 수치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누가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 저들의 감추인 흉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 성전에도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던 성전 속에서도 이 이권과 관련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힘이 없었던 장애자들과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찬양하였습니다. 성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모습입니다. 14절이죠. 성전은 본래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로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성전은 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당시 성전 관리자들이 배를 채워주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선동되지 않은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도 15절에서 16절에 봅니다. 예수도를 바로 알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윗 시대로부터 금지되어 온 소경과 전능자들이 치료를 성전에서 행하는 예수도의 사랑의 사역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한 모델인 어린 아이들은 호산나를 찬양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꾸짖는 저들의 항의를 거절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찬양은 격려되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도되거나 강제적인 것이나 사람을 의식하는 찬양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기도의 위력을 교훈하십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요구하시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고 세상이 한번 물로 멸한 후에 비로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과목들은 언제나 철에 따라서만 과일을 냅니다. 그러나 천국의 열매는 에덴에서처럼 시절을 쫓아 또는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라는 기록을 시편 1편 3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영적인 열매는 철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기록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내용이지요. 멀리서 볼 때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무성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실 때도 같은 형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도 있지만 잘못된 안심은 경계해야만 할 자세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위력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강조하실 때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교훈입니다. 성전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바른 하나님의 성전, 즉 성령의 청결한 성전으로 사는 기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가진 믿음과 기도의 능력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다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만약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의 처녀 탄생과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 또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고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또 그가 가르친 삶과 죽음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부인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언급되는 시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유대인의 역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현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기에게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언도했다.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과 그에 대한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한 요세푸스는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의 이와 같은 증언 때문에 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이 요세푸스가 쓴 글의 원문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요세푸스까지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후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터스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빌라도가 그를 범죄자로 정죄해 그가 처형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한 플린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타키토스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본도와 비두냐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약 70년에 태어난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예수가 과연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어떤 인물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라고 약속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고보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이 고백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았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음 네 가지 증거를 그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행하신 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고 넷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세주보다 먼저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을 알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증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시간의 한계상 이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의 증거가 참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예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증거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만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결탁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이 쓴 기록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점과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은 참혹한 고통이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들의 거짓 증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신약성경 저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세기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했거나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쓴 탈무드까지도 그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적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탈무드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번째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생을 인정한 사건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포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곧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대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보다 더 자주 언급된 사건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만도 100번 이상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한두 번만 나타나셨다면 증인들이 아마도 속임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부활하신 후에 11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예수가 사기꾼이거나,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째,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극단의 어느 중간에 속한다.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었고, 그가 말씀한 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었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기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며 정직한 자가 아니라 부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에베르스트가 쓴 The Divine Demonstration, 책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예수가 보여준 지구의 선과 도덕적 순결이다. 이 도덕적 순결은 복음서의 매 장마다 하늘의 태양빛처럼 비추고 있으며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 어린이, 미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다. 이와 같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원인이 예수의 고결함 때문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자애롭고 순결한 교훈은 부정한 마음이나 죄책감에서 흘려나올 수 없다. 만약 더럽혀진 양심이나 고통의 절박감, 모욕감, 냉정한 무시 같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말이나 품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실 때나 유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실 때나 그는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고 완전한 분이었다. 만약 양심이 더럽혀졌거나 죄가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 같은 태도는 나오지 않는다. 이상 에베레스트가 쓴 책 The Divine Demonstration,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책 99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의 인품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씀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신성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말은 그들이 예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성이 우리 사람 속에도 불꽃처럼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신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해 피 흘려 죽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으며 비록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그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저로부터 벗어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여날 도와 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